지난주 선교사님이 오셔서 메시지 했는데요. 한 7, 8년 전에 왔는데 참사랑교회가 완전히 거듭났다. 그 전에는 메시지하기 굉장히 힘드셨던 분위기가 달랐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다른 교회 같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네, 그랬습니다. 우리 해야 될 사명도 많고 기대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레멘트부터 모두 다가 거듭나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그 앞에 보면 네 권의 책이 있죠.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요한복음도 사복음서가 공간복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냥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이 그럽니다. 왜 공간복음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사도가 말했잖아요. 어느 날 뭐 축자 영감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마태가 적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쓴 펜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전으로 전해오고 또 구전으로 전해온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자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마태복음의 일장에 보면서 세가족으로 교회를 등록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이제 신약성경을 탁 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단한 말씀이 있는 줄 알고 탁 읽다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낳고 계속해 이거 나오니까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네 명의 여인분이 이방 여인이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안 좋은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죄인 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가족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어떤 이단자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족보를 쭉 따지고 보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모든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 그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왕은 그런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를 물리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메시아. 그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 모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톡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기독교인이 된 그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볼 때 너무나도 정확한 그리스도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죠. 받게 되는 거죠. 우리들하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복음이었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족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족보가 필요 없어서 아주 간결하게 복음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의 행했던 그런 행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누가복음은 좀 자세하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역사를 서술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가장 긴 내용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상당히 몸이 건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모든 이야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변증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징계하고 꾸지람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을 그냥 읽으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 욕하고 꾸지람하고 저주하는 내용이구나. 마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훈계한 내용들이 참 훈계조의 내용들이 많거든요. 또 마가복음은 약간 정제가 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은 약간 역사서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요한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약 거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50년, 4, 50년 이후에 복음이 많이 확산된 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의 어떤 내용을 풍요롭게 우리에게 정말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나 모든 자료를 참고했겠지만 정말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우리 성도 하나님 백성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는데 어떤 논쟁적인 것만 많거든요. 역사적인 내용과 많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의 특징을 보면은요. 마태마가 누가 복음은 그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10번 이상이 나오고 14번, 15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 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그 치유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딱 두 번 나와요. 그 두 번 나오는 내용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어렸을 때부터 눈 멀었던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일곱 가지 이적 중에서 두 가지를 뽑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한 내용을 다 적으면은 뭐 하늘을 두루마리지 않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죠. 저는 그 생각했어요. 왜 그런 기록이 많을까? 예수님이 3년밖에 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사셨잖아요. 그러면 안식일까지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365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첫날이야 첫날.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행해서 첫날 동안 행하신 것을 매일같이 매일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현장에 가셔서 매일 사역을 하고 매일 역사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적으려면 정말 방대한 분량이 되겠고 또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실 때 빵과 오병이어 떡과 그걸 물고기를 먹은 것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떡과 그 기적의 고기를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까지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큰 교회에 가면은요, 예배 시간에 꼭 자기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래서 암을 낫게 해주시고, 위염을 낫게 해주시고, 임파선을 낫게 해주시고, 머리 두통을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다 기도하는 시간 항상 갔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여러분의 삶의 병, 육신의 병까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해서요. 아산병원에 가서 전체 CT를, MRI를 찍었어요. 한 시간 동안. 뇌 전체를.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상이 있는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거기 그 대표 교수님인데, 이따가 좀 젊은 의사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딱 오더니 그래. 젊은 의사가 저기요, 제 뇌보다 깨끗하십니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또 속이 좀 쓰리는 거, 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 했는데 의사분이 그러셨어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4년 내지 5년에 한 번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 아플 부분이 없죠. 여러분 모든 부분이 더 약한 부분까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도 마찬가지이시죠. 그런데 우리들이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질병? 이런 부분도 나머지 부분은 따라온다는 거죠. 뭐 사회도, 개인도, 가정도. 그래서 요한사도는 특별히 그런 내용을 찾아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주님께서 행하신 개인개인에게 행하신 그걸 기록하라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해서 다 적어도 적을 수 없을 만큼 주님은 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때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없는 단어들이 많아요. 진리, 또 생명, 그리고 특별히 사랑이라는 이런 말이 마태마가 요한복음 별로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만 특별히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에기스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 진리 속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간절히 바랬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발을 닦거든요. 근데 13장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팔고 배신할 그 열두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원수까지. 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말이 내 안에 있고 내 계명을 지킬 내 안에 있으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서도 거듭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겨우 신앙생활하면 술, 담배 끊는 수준.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악한 것은 모양도 성경에 나왔잖아요.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멀리하고 거룩한 것은 가까이하고 그런다고 우리 항상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변화되죠.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집하고 목사님 말 안 들어 불순종하고 여전히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영적인 상태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까?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담대하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냐는 거죠. 내 고집대로 내 뜻이면 다 맞고 나한테 유익이면 다 동그라미고 나에게 무익이면 모든 것을 결국 보면은 돈으로 생각하고 기준이 그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령 인도가 아니죠. 기준이. 정말 기도하면 온전한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더니 발을 씻어줬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 욕을 안 하면 안 되지만 사실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사님 욕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성질 줄 몰라. 발을 씻을 줄 몰라. 저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지 않는 분이 훨씬 많지만 더러 많아요. 그러면서 묵상했어요. 아, 예수님이 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을까? 너희도 목회를 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다른 목사,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무조건 남들이 예수님들도 그러시고 좀 주세요. 남들이 칭찬을 하면 칭찬을 못 하겠어요. 바로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니까 칭찬을 못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뭘 해? 안 돼야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좀 칭찬을 할 줄 아세요. 못하더라도 인간은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 잘못하더라도 한두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 한두 가지를 칭찬을 해서 단점을 다 덮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99가지 잘못하더라도 한두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복음의 사람은 그것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요. 가족들 다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말이 맞다니까요. 일곱, 여덟 가지를 잘못하는데 너무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도 너무 맞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뭐가 되느냐?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가정을 만드실래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라. 이게 복음이다. 내가 너희가 그간 무다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이 발까지 닦아주지 않느냐. 너희들은 배신할 존재인데 너희 발까지 닦아줬으니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게 뭐냐. 바로 진리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무엇이 진리입니까? 복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게 진리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참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남을 칭찬할 수 없어요.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여러분 기뻐하고 미소를 지울 수가 없어요. 비판하고 판단만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만 해야 돼요. 계산기 튕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풍요로우신 분인데 주님의 그 풍요로움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하나님, 참복음, 참사랑.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사랑이네. 참사랑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30번이나 나와요. 21장이니까 매장에 7, 8번 나온 한 아버지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석가모니 아버지라는 말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다른 종교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아니거든요. 우리만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는 분도 아버지라는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무당의 신을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속은 거예요. 거짓이에요.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맞죠? 영적으로 마치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 마귀. 사실은 마귀는 자녀를 키우지도 않아요. 그것도 속는 거죠. 노예 만들고 종 만들죠. 우리를 올무로 잡아넣죠. 마귀. 무슨 자녀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마귀 같다 이 말이죠. 표현을 예수님이. 그거는 7장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너희 아비 마귀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이놈 마귀 새끼들.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사용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셔요. 여러분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세요. 어떤 아버지가 가난하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방에서 뒹굴뒹굴 거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부자들은 놀면서 돈 번다고 그러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 떠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고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안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저는 건물을 지으면 새로 그럼 이렇게 들어가 보고 그러거든요. 롯데 타워 지을 때 120층. 저 뭐 거기 석촌호수가 뭐니 그 무너 때문에 무너지고 전 절대 그렇게 안 믿었어요. 저는 기초 닦는 걸 들어가서 봤거든요. 레미콘 들어갈 때 너무 깊어가지고요. 반석이 보이더라고요. 반석이 거기에다가 기둥을 씌워놓고 했는데 안 절대 안 무너. 우리 기술이 사막에다가 세계 최고의 빌딩을 지은 기술이에요. 그죠?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초를 안 쌓고 그 위에 1층, 2층, 3층을 계속 올린다면 10층을 아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기초 없이 올라가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배에도 실패하고 여러분 성경도 읽지 않고 전도에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교회 헌신도 할지 모르고 십일조도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사랑할지도 모르고 그럼 그 위에 좋은 대학 가고 그 위에 여러분 돈 벌고 그 위에 사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하지 말아 할 거예요. 그만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무너지면 더 크게 무너지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쫙 했는데 최고급 승역차 막 10억짜리 차를 타고 쫙 가서 전도하고 다락방하면 더 비싼 차를 사라고 그러지. 그 차 사가지고 여러분 예배도 안 들고 씩씩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속으로 그냥 아 잘 샀네 그래 속으로는 사고 나나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게 훨씬 낫고 예, 낫고 제 큰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매형이 돈도 잘 보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눈빛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더라고요. 딱 자는 거 저희 크촌 누님이 참 대단하거든요. 누님 딱 보고 그 우리 매형이 총학생 회장 출신이거든요. 딱 보고 당신 망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돈 잘 벌고 그러는데 왜 망해? 그랬더니 진심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안 돼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 느껴져야지 세상적으로 막 갔는데 인정이 안 됐는데 그게 망하는 게 훨씬 세상적으로 그게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더라도 박수 쳐질 수 있는 또 더 큰 축복을 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오히려 그 부분이 쉬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 이렇게 일본에 가면요 큰 잉어들 그렇게 비단잉어들 그렇게 많아요. 항상 맑은 물에 살잖아요. 미꾸라기 저기 그 잉어에게 저 흙탕물에 살라고 못 살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황금 잉어와 같은 맑은 물에 살 수 있는 고급 물고기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꾸라기지도 안 하고도 맛있긴 맛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맞으면 안 되잖아요.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의 교훈과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적었다면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인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죄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직선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영주지라는 철학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이고 하나님을 기독교만 탄가 산에 올라가려면 이렇게도 올라가시고 저렇게도 올라갈 수 있고 산은 여러 군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헬기 타고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계속할 수 있어요. 자기 죄도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누가 깨부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인간이 어떤 인간이, 어떤 강한, 다 그 강한 사람들이 다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인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줄, 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인 거예요. 또 여러분같이 악한 사람, 우리같이 악한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석가모니 선생님, 저 절대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공자 선생님하고 100일 동안, 아니 100년 동안 성경 저기 사서상경 공부해도 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나되게 만드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할렐루야.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영원토록 먹고 노는 곳. 거기는 고생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늙은 것도 질병도 없고 그건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고 만족만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어떤 분이 감동을. 우리는 그냥 그 영생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옥에 가도 영생한대요. 여러분들은 그냥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기록 목적은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한 기록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을 복음 중심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계속 읽다면 산상보음만 계속 읽고 그런다면 아마 약간 율법주의로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 풍요로운 생명을 풍요로운 여유 있는 복음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세상과 사탄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취미와 예수님의 취미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만 바꾸세요. 이 땅에서 그 역사를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다윗과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3년 반 동안 비를 그치게 하고 내리게 했던 그 기적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야 되잖아요. 거듭난 베드로가 그림자만 스쳤는데도 병이 나았잖아요. 그런 영적 싸움의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독사가 물었는데도 안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그걸 한번 여러분들 실천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풍성함의 축복은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인 축복 그런 여유로움 그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풍족함입니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풍요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 영적 여유가 진정한 풍성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째로 그렇다면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이 모델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그들이 누렸던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들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오늘 첫째로 다윗입니다. 그 모델적인 시가 그죠? 아마 역사상 가장 멋진 시일 것 같아요. 시편 23편. 그게 첫 말이에요. 첫 구절이 뭐예요?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면 완전 복음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우리의 영적상이 그래요. 하나님 이거 어제 부족합니다. 우리 상토가 항상 부족해. 24시간 무의식 가운데 잠재요. 이것도 부족해. 저거 다 부족해. 건강도 부족해. 뭐도 부족해. 그런데요. 다윗은 영적 상태가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강한 대왕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도 다윗처럼 헌당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돈을 많이 모아놔서 솔로몬은 있는 거 다 가지고. 모세는 그랬잖아요. 성막 지을 때 고만 가져오라고. 너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영적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그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오히려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야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이 시냇물이요 물가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것은요 어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과정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여러분은 바꿔야 할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가 많은데 어려움이 없다. 그게 진짜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거 뭐냐.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세, 강해. 그러니까 그걸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바꿔버리면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를 가만히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요 지도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바리새인 뭐 지도자 이렇게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까지 유대인의 지도자까지 되려면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서기관과 재산 다 부자였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한 가지 진실한 게 있었어요. 다 가르치는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 그렇게 진리를 찾다 보니까 예수께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 현장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간 이유가 니고데모인지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하나님의 선생님이 아니라 랍비요. 이 표적은 하나님의 선생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러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아, 너가 확신이 없구나. 너가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다 성공을 했는데 마음은 공허하구나.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고 그러면은요 공허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몰랐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 책을 읽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게 진짜 지식인이에요. 조금 배우고 교만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거는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자리가 허망하다. 예. 지난번 그래 김종필 그 전 총리가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정치 90세 넘으셔서 야 정치는 허업이야. 그러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업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이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분은 정말로 한 정치 9단이라고 10단이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그분이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세상 것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것, 복음 것,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없으면 공허한 상태 복음이 있고 주님만 있으면 거기가 풍요로운 상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상태.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체험한 것이죠. 다음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하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가 수가성이 작아요. 이분이 남편이 다섯이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상태인 줄도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전도를 못해 말을 못해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 복음을 깨달은 분입니까? 그렇잖아요. 창피해요. 나는 이게 내성적이에요. 나는 뭐 때문에 못해요. 나는 뭐 때문에 못해요. 이게 다 핑계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봤을 때 다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바로 그날부터 증인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고 그 후로는 절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감사. 그들의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조건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평안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는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였고 그래서 요한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요한복음도 적고 요한 1, 2, 3도서도 적고 요한 계시록까지 적었잖아요. 전혀 다른 형태의 내용인데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가면 이러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우린 지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신자의 특권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권인 신분과 권세를 항상 사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만약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데 시민권이 없다. 여러분은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증도 못 찾죠. 뭐 모든 혜택도 4대 보험도 안 되죠. 다 안 될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지만 신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만든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자의 신분을 여러분 획득할 때 진정한 자유와 축복과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를 그래야지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시민권과 신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은 나의 신앙적인 문제와 한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여러분 수가상 여인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한계 그걸 해결받았어요. 주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가 해결함을 받았어요.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이런 답과 해답과 결론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치유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것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럴 때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용어는 그 요한 사도 요한 전에 500년 전부터 썼던 그런 그리스 철학의 용어예요. 그런데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완전히 재창조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의 문제를 완전히 깨부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학문과 세상 것들을 재창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것을, 나의 전문성을 찾은 거죠. 또 일곱 가지 기적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일곱 가지 기적, 대표적으로 일곱 가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친 것,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그리고 5천 명을 먹인 것, 무리를 거르신 표적, 그리고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을 고친 표적, 나사로를 고친 표적.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린 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 그런데 이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셔.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저한테도 오시면 제가 갈등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지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을지. 혹시 그런데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분을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네. 그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로 사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을 쭉 적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당신은 누구라고 말할까요? 말을 했을 때 나는 나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하나님을 이름을 지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장 처음으로 고심했던 거. 어떤 것도 고민 안 했는데 모세의 그 소문을 듣지 않으니 모세의 질문에 고민을 했대요. 왜냐? 이름이 뭐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빨리 지혜가 있으시니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일곱 번이나 또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참포도 나무다. 그 문장 구조가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걸 못 느끼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어로 읽었던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요. 모두 다가 간접적인 것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접 표현한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유대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의심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상처에 손을 입은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요. 아주 도마는 즉성적으로 당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풍요로움을 앞당기려면 나의 현장을 찾아야 합니다. 실천 현장이죠. 복음 실천 현장.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재앙지대, 사각지대인데 거기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황금 어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전도 현장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다문화였어요. 픽이었어요. 소외된 땅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현장이었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것도 주님의 목적이었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 성경하고 안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백인만.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할 현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제자를 양육하는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족을 양육하는 말씀 운동 현장이 다락방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 팀사역입니다. 가정에서 응답을 누리고 제자를 따로 세워 양육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장들이라는 거예요. 전문 현장과 전문팀이 모여서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그냥 전문성만 발휘하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말씀 운동이 돼야 돼요. 전도 운동이 돼야 됩니다.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 지교회의 운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미션이고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과 삶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기준과 판단과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 돈 없어요. 우리 떨어졌어요. 바꾸세요.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바꾸세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니까 부족한 거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처럼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니고데모 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사상, 이념, 율법주의, 종교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잘했다는 생각, 종교적인 것, 지식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듭나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예, 합숙하고 집에 돌아갔다니 강아지가 막 짖었다잖아요. 딴 사람인 줄 알고 은혜 받고 거듭나가지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능해, 나는 음란한 여자야, 과거가 그래, 나는 뭐가 부족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미션으로 이러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능하면 암송하여 삶에서 적용할 때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14장 1절에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이걸 암송하세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끝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한 주간과 여러분이 평생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연약한 저희 하나님 복주지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초대교회 인성들처럼 충만히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